Don't pay any attention to what they write about you. Just measure it in inches. 평론가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쓰건 신경 쓰지 마. 그냥 얼마나 길게 썼는지 분량만 확인해. 팝 아트로 예술의 일대 변혁을 일으켰던 이단아 앤디 워홀도 예술가와 비평가의 고전적인 반목엔 고전적으로 응대했군요. 그렇다면 조지 오웰은 어땠을까요? 조지 오웰도 언뜻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령 그는 문학평론가들이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안 하느니만 못한 말만 늘어놓는다고 한껏 풍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앤디 월홀처럼 평론이 100% 쓸모없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오웰 자신이 문학평론가이기도 했거든요. 그의 에세이 어느 서평자의 고백에는 평론가라는 직함을 권력으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들을 풍자하려는 의도도 있지만요. 대안에 대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한평생 흑백 논리와 잘못된 권력을 가장 경계했던 그다운 에세이. 이제부터 감상해보죠. 10월 30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조지 오웰의 에세이집 나는 왜 쓰는가에서 저희가 선정한 세 편의 에세이를 감상하고 있죠. 어제는 오웰을 반제국주의자로 성장하게 한 경험이 담긴 에세이 코끼리를 쏘다 Shooting an Elephant 감상하셨고요. 오늘은 문학평론가에 대한 풍자와 올바른 평론 문화에 대한 일침을 가한 에세이라죠. 어느 서평자의 고백 Confessions of a Book Reviewer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재가요. 승열 씨에게는 아주 남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평론가들과는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그렇죠. 평소에 승열 씨 음악에 대한 평을 자주 찾아보시나요?
뭐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저도 네.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저에 관한 글을 봅니다.
그러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평도 당연히 있었죠?
젊은 혈기로는 한 뭐 10년 전에는 제가 그런 부당해 이랬는데 지금은 평론가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그렇군요. 그럼 혹시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구나 하는 평론도 있었나요?
평론도 기분이 좋지만요. 네네. 일반 청자들, 그러니까 팬으로서 아니면 뭐 처음 알게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자기 안에 담긴 그런 진실된 말을 보았을 때, 글을 네. 보았을 때.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케일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송인으로서 케일린의 자질에 대한 평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을 텐데요.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요즘은 다분한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하죠. 좋게 봐주시니까. 근데 아무래도 노력을 해야 방송인으로서 괜찮아요.
앤디 워홀처럼 뭐라고 쓴 것보다도 얼마만큼 길게 썼는가를 우리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한국은 온 국민이 평론가다. 그만큼 대상에 대한 평가를 즐기는 게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SNS가 활발한 이유도 그렇고요. 자기 주관을 소신껏 펼치는 것 아주 좋습니다. 단, 충분히 심사숙고했는가라는 것이겠죠. 조지 오웰은 뭐라고 말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에세이가 발표된 시기가요. 1946년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접하는 문학평론, 영화평론, 음악평론에 대입해서 읽어보셔도 전혀 시대차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하고 그리고 신랄한 재미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조지 오웰 에세이를 재발견했다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보람이 있습니다.
네.
After the Rain 3님께서 50분 남짓한 방송에 조지 오웰의 심오한 문학 세계를 영문과 조교 오빠 같은 북텔러분과 코를 풀어도 사랑스러울 것 같은 북 내레이터님이 들려주시고 프란츠 퍼디난드 첨바 원바 더 스미스의 음악까지 알토란 같은 시간 정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이승열 씨가 영문과 조교 오빠군요.
그래요? 나이스한 조교겠지요.
네. 네. 부에나 브라조 님께서요. 오늘도 기대할게요. 어제 코끼리를 쏘다 강렬하면서도 울림이 큰 글이었어요. 오늘도 책 읽어주는 남앤여 두 분의 여운 짙은 낭독 기대합니다. 스태프분들도 늘 감사해요.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sh 저희 주소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ish ENGLIT고요. 다 받고 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지난 방송은 다시 듣기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생방송은 물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고 있는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 한결의 출판사에서 번역본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의 첫 음악 듣고 올게요. Scissor Sisters의 Baby Come Home 듣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여기는 추우면서도 공기는 탁한 침실 겸 거실이다. 담배꽁초와 반쯤 비운 찻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좀 먹은 가운 차림의 한 남자가 있다. 남자는 쓰러질 듯한 탁자에 앉아서 먼지 쌓인 종이 더미 가운데 타자기를 놓을 자리를 찾느라 끙끙대고 있다.
Cold but stuffy bed sitting room littered with cigarette ends and half-empty cups of tea. A man in a moth-eaten dressing gown sits at a rickety table, trying to find room for his typewriter among the piles of dusty papers that surround it. He cannot throw the papers away, because the waste paper basket is already overflowing. And besides, somewhere among the unanswered letters and unpaid bills, it is possible that there is a check for 2 guineas, which he is nearly certain he forgot to pay into the bank. There are also letters with addresses which ought to be entered in his address book. He has lost this address book, and the thought of looking for it, or indeed of looking for anything, afflicts him with acute suicidal impulses. He is a man of 35, but looks 50. He is bald, has varicose veins, and wears spectacles, or would wear them if his only pair were not chronically lost. If things are normal with him, he will be suffering from malnutrition. But if he has recently had a lucky streak, he will be suffering from a hangover. At present, it is 11:30 in the morning, and according to his schedule, he should have started work 2 hours ago. But even if he had made any serious effort to start, he would have been frustrated by the almost continuous ringing of the telephone bell, the yells of the baby, the rattle of an electric drill out in the street, and the heavy boots of his creditors clumping up and down the stairs. The most recent interruption was the arrival of the second post, which brought him 2 circulars and an income tax demand printed in red.
쓰레기통은 넘쳐나지만 비울 수는 없었다. 답장을 못한 편지와 아직 내지 못한 공과금 고지서들 사이에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수표가 끼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뿐인가 주소록에 주소를 옮겨 적어야 하는 편지도 있는데 문제는 그가 주소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걸 찾을 생각을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무엇을 찾을 생각을 하면 그는 극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된다. 그 남자, 실제 나이는 35살이지만 50살로 보이는 죽늙은이, 대머리에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남자, 하나뿐인 안경을 습관처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쓰고 있을 그 남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양실조에 시달릴 것이고, 최근 반짝 운이 좋았다면 지금은 숙취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것이다. 때는 오전 11시 반, 2시간 전에 일을 시작했어야 했다. 그렇다 한들 아무것도 못하고 발버둥 쳤을 게 뻔하지만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과 광고 전단과 소득세 독촉장에 시달리는 남자, 이 남자는 누구인가?
Needless to say, this person is a writer. He might be a poet, a novelist, or a writer of film scripts or radio features. For all literary people are very much alike. But let us say that he is a book reviewer. Half hidden among the pile of papers is a bulky parcel containing 5 volumes, which his editor has sent with a note suggesting that they ought to go well together. They arrived 4 days ago, but for 48 hours, the reviewer was prevented by moral paralysis from opening the parcel. Yesterday, in a resolute moment, he ripped the string off it and found the 5 volumes to be Palestine at the Crossroads, Scientific Dairy Farming, A Short History of European Democracy, this one 680 pages and weighs 4 pounds, Tribal Customs in Portuguese East Africa, and a novel, It's Nicer Lying Down, probably included by mistake. His review, 800 words say, has got to be in by midday tomorrow. 3 of these books deal with subjects of which he is so ignorant that he will have to read at least 50 pages if he is to avoid making some howler, which will betray him not merely to the author, who of course knows all about the habits of book reviewers, but even to the general reader. By 4 in the afternoon, he will have taken the books out of their wrapping paper, but will still be suffering from a nervous inability to open them. The prospect of having to read them, and even the smell of the paper, affects him like the prospect of eating cold ground rice pudding flavored with castor oil.
이 남자는 작가이다. 시인일 수도 있고, 소설가일 수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일 수도 있고, 방송 작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선 서평자라고 하자. 서평자에게 소포가 와 있다. 5권의 책이 들어있고 담당 편집자의 쪽지도 들어있다. 쪽지엔 맥락상 같은 종류의 책이라고 쓰여있다. 책은 나흘 전에 도착했다. 하지만 서평자는 상자 뚜껑도 열어볼 수가 없었다. 48시간 동안 도덕성이 마비되어 있던 탓이었다. 어제서야 굳게 마음을 먹고 상자를 열어보았다. 맥락상 어울린다지만 5권 다 그로서는 감도 안 잡히는 요령부득의 물건들이다. 그런데도 다음 날 정오까지 편집자에게 서평을 써서 보내야만 하는 처지이다. 5권 중 3권은 서평자로선 듣도 보도 못한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뿔싸. 무시 기틀통나지 않으려면 적어도 50페이지는 읽어야 뭔 소린지 간신히 알아먹겠구나. 빌어먹을. 오후 4시 여전히 서평자는 뭔 소리인지도 알아먹을 수 없는 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원고는 제 시간에 편집자의 책상에 도착하니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었다.
And yet, curiously enough, his copy will get to the office in time. Somehow, it always does get there in time. At about 9 p.m., his mind will grow relatively clear. And until the small hours, he will sit in a room which grows colder and colder, while the cigarette smoke grows thicker and thicker, skipping expertly through one book after another and laying each down with a final comment.
God, what tripe!
in the morning, blear-eyed, surly and unshaven, he will gaze for an hour or two at a blank sheet of paper until the menacing finger of the clock frightens him into action. Then suddenly, he will snap into it. All the stale old phrases. A book that no one should miss. Something memorable on every page. Of special value, other chapters dealing with, etc., etc., will jump into their places like iron fillings obeying the magnet. And the review will end up at exactly the right length and with just about 3 minutes to go. Meanwhile, another wad of ill-assorted, unappetizing books will have arrived by post. So it goes on. And yet with what high hopes this downtrodden, nerve-wracked creature started his career only a few years ago.
"책이 다루는 분야에도 문외한 아니고 책 자체를 반도 읽지 않는 주제. 서평자는 뭔 재주가 있어서 마감 시간에 칼같이 맞추어 서평을 보낼 수 있는 걸까? 의문을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서평자가 평을 쓰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녁 9시쯤 되면 정신이 좀 맑아지기 시작한다. 오밤중이 되도록 방에 앉아있는 가운데 점점 추워지고 담배 연기는 점점 더 자욱해진다. 서평자는 능숙한 솜씨를 발휘해서 책을 훌훌 훑어간다. 그리고 한 권씩 내려놓을 때마다 버럭 짜증을 낸다. 이것도 책이라고. 아침이 밝아온다. 쾌간 눈에 면도도 안 한 얼굴을 한 서평자는 고약한 표정을 지은 채 백지 상태의 원고지를 한두 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다. 바라만 보고 있다. 그러다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에 겁을 먹기 시작한다. 갑자기 실성한 것처럼 타자기를 두드려 댄다. 놓칠 수 없는 책. 페이지마다 되새길 것이 있다. 무엇을 다룬 무슨 장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들이 좌석을 따라 움직이는 쇳가루처럼 척척 제자리로 뛰어든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타자기에서 손을 내린다. 대단하구나, 서평자여. 원고를 우체국에 가져가기로 정한 시간보다 정확히 3분 전에 일을 끝낸 것이다. 그 사이 또 서로 전혀 상관없는 책들이 한 묶음으로 도착해 있을 것이다.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그도 알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상한 포부를 가졌던 일이었거늘.
'Do I seem to exaggerate?' I ask any regular reviewer, anyone who reviews, say, a minimum of 100 books a year. Whether he can deny in honesty that his habits and character are such as I have described. Every writer in any case is rather that kind of person. But the prolonged, indiscriminate reviewing of books is a quite exceptionally thankless, irritating and exhausting job. It not only involves praising trash, though it does involve that, as I will show in a moment, but constantly inventing reactions towards books about which one has no spontaneous feelings whatever. The reviewer, jaded though he may be, is professionally interested in books, and out of the thousands that appear annually, there are probably 50 or 100 that he would enjoy writing about. If he is a top-notcher in his profession, he may get hold of 10 or 20 of them. More probably, he gets hold of 2 or 3. The rest of his work, however, conscientious he may be in praising or damning, is in essence humbug. He is pouring his immortal spirit down the drain, half a pint at a time.
내가 과장하는 거라고? 천만에. 정기적으로 서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100권의 책을 논평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한번 말씀들 한 번씩 해보시지. 방금 내가 한 이야기가 정말로 과장된 이야기인지. 어디 서평자만 그럴까? 결국 대부분의 작가들이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간다. 책을 무차별적으로 평하는 일을 오래도록 한다는 건 짜증나고 피곤한 일이다. 쓰레기를 칭찬해서 피곤한 것만은 아니다. 아무 감흥도 생기지 않는 책을 감동적이라고 계속해서 날조한다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서평이 아무리 지겨운 직업이라 한들 서평자는 책에 대해서는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매해 수천 권씩 쏟아지는 책 가운데에서 쉰 권이나 100권 정도는 기꺼이 서평을 쓰고 싶어 한다. 업계 최고 수준의 서평자라면 10권에서 20권, 아니 두세 권만 뽑을 수도 있다. 그 나머지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본질적으로는 사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평자란 자신의 불멸의 영혼을 하수구에 그것도 한 번에 반 파인트씩 쏟아버리는 족속들이다.
The great majority of reviews give an inadequate or misleading account of the book that is dealt with. Since the war publishers have been less able than before to twist the tales of literary editors and evoke a pain of praise for every book that they produce. But on the other hand, the standard of reviewing has gone down owing to lack of space and other inconveniences. Seeing the results, people sometimes suggest that the solution lies in getting book reviewing out of the hands of hacks. Books on specialized subjects ought to be dealt with by experts. And on the other hand, a good deal of reviewing, especially of novels, might well be done by amateurs. Nearly every book is capable of arousing passionate feeling, if it is only a passionate dislike, in some or other reader, whose ideas about it would surely be worth more than those of a bored professional. But unfortunately, as every editor knows, that kind of thing is very difficult to organize. In practice, the editor always finds himself reverting to his team of hacks, his regulars, as he calls them. None of this is remediable so long as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every book deserves to be reviewed. It is almost impossible to mention books in bulk without grossly overpricing the great majority of them. Until one has some kind of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books, one does not discover how bad the majority of them are. In much more than 9 cases out of 10, the only objectively truthful criticism would be, "This book is worthless." While the truth about the reviewer's own reaction would probably be, "This book does not interest me in any way, and I would not write about it unless I were paid to."
So, 서평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소개하는 책을 부적절하게 평하거나 엉뚱하게 소개하는 우를 범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판사는 신문이나 잡지의 문학 담당 기자들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다 서평을 실을 지면도 부족해졌다. 자격 미달의 서평자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아졌다. 어설픈 아마추어의 평보다 독자 한 명의 생각이 더 낫다는 지적도 있다. 동감한다. 하지만 출판사가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결국 편집자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꾼들, 업계 용어로 선수들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모든 책이 평론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평자들이 책의 가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평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참된 비평이라면 10권 중 9권에 대해 이 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고 말해야 한다. 아니면 참된 서평자는 나는 이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없고 그런 이유로 이 책에 대해 어떤 것도 쓰지 않겠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그럴 경우 과연 대중은 그 책을 읽을까?
But the public will not pay to read that kind of thing. Why should they? They want some kind of guide to the books they are asked to read, and they want some kind of evaluation. But as soon as values are mentioned, standards collapse. For if one says, and nearly every reviewer says this kind of thing at least once a week, that King Lear is a good play and The Four Just Men is a good thriller, what meaning is there in the word good? The best practice, it has always seemed to me, would be simply to ignore the great majority of books and to give very long reviews. 1,000 words is a bare minimum, to the few that seem to matter. Short notes of a line or two on forthcoming books can be useful, but the usual middle-length review of about 600 words is bound to be worthless, even if the reviewer genuinely wants to write it. Normally, he doesn't want to write it, and the week-in, week-out production of snippets soon reduces him to the crushed figure in a dressing gown whom I described at the beginning of this article. However, everyone in this world has someone else whom he can look down on, and I must say from experience of both trades that the book reviewer is better off than the film critic, who cannot even do his work at home, but has to attend trade shows at 11 in the morning, and with one or two notable exceptions, is expected to sell his honor for a glass of inferior sherry.
"대중에겐 책을 추천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책의 안내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책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면 평가의 기준도 무너지고 만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좋다고 말하고 대중 탐정 소설도 좋은 스릴러라고 말한다면 좋다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학의 옥석을 어떻게 가릴 수 있단 말인가? 서평자란 사람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좋다라는 말을 남발하는데 내 생각이지만 최선의 방법은 대부분의 책은 다 무시해버리고 중요해 보이는 극히 소수의 책에 대해 충분히 긴 서평을 쓰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요새는 600자 평이 유행이다. 그것으로는 책에 대한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쓴다 해도 별로 가치가 없는 작업이 될 것이다. 매주 자잘한 서평만 쓰는 서평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머지않아 가운 차림으로 고문을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서평자가 영화평론가보다는 낫다. 영화평론가는 재택근무도 못한다. 아침 11시부터 시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한 잔의 싸구려 술값에 자신의 명예를 팔아야 하는 신세이다. 'Today's Bookmark'
어느 서평자의 고백, Confessions of a Book Reviewer는 조지 오웰이 1946년 5월에 잡지 트리뷴에 게재한 것입니다. 에세이 초반에 등장하는 가운 차림에 궁상맞은 서평자는 어쩌면 오웰 자신의 모습을 풍자한 것인지도 모르죠. 오웰은 47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9권의 소설과 르포 외에도 엄청난 양의 에세이와 칼럼과 서평을 썼습니다. 특히 서평은 오웰의 생업이었고 작가로서의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 이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죠. 한 해 100권 이상의 서평을 썼다니 그가 책의 희소같이 서평의 제안을 주장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나는 왜 쓰는가의 번역자 이한중의 말에 의하면 오웰은 서평일에 문제의식만큼이나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동물농장으로 생활이 안정된 뒤에도 서평을 꾸준히 썼다고 하니까요.
인터넷 문화가 정착하면서 비평가와 독자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죠. 비평가는 자신이 쓴 평론에 대해 실시간으로 비판을 가하는 독자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평 권력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죠. 모두가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풍토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숨기는 못지않은 역기능도 있죠.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근거가 박약한 의견들이 평론을 흉내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조지 오웰의 의견을 듣고 났더니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박범준님께서 요가를 하면서 듣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글 잘 쓰는 사람들은 막 써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서평자들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짜증내며 도망가고 싶어하는 심정이라니 감정이입이 막 되네요. 그리고 조지 오웰 어제의 에세이도 그렇고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이렇게 깊고 실감나게 그릴 수 있을까요? 감탄합니다. 또한 글을 살아있게 하는 두 분의 뛰어난 연기력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일린.
감사합니다, 에스미어 씨.
뭐 직업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누구나 다 겪는 건 것 같습니다. 하승연님께서요. 신랄하면서 유쾌하군요. 동종업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랄까요? 속어지만요. 제가 보내주신 할까요? 사연이니까.
까도 내가 까. 같은 느낌.
그렇죠. 비난해도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앤디 오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했지만
네.
오웰 같은 경우는 역시 손이 살짝 안으로 굽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죠.
네.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이희도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바야르의 읽지 않는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 생각나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게요. 읽지 않는 책뿐만 아니라 보지 않은 영화, 듣지 않은 음악에
네.
대한 언급도 필요한 직업군들이 있죠.
그럼요.
뭐 책을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진심, 자신의 진정한 해석을 더할 수 있어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참 좋은 말이네요.
네.
네. 배봉호님께서요. 아내가 어느 날부터 드라마 대신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뭘 보나 싶어 저도 옆에 앉아 한두 번 보다 요즘은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승렬님이 멋있다고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은 씨님이 목소리도 예쁘고 연기도 잘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읽어주시던데 아 민망하네요. 하여튼 결론은 드라마보다 영미문학관이라는 거. 크크.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꺾었군요.
저희가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네.
남자 편은 케일린 선생님 맞으시고.
네. 여자 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앞으로 늘어나겠죠?
네. 글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요. 배봉호님께요. 화장품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께 드리세요.
아내분께.
어쨌거나 아내분께서 배봉호님께 영미문학관을 전도하신 거니까.
그 공이 크네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아내분.
감사합니다.
최윤홍님께서는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요. 어제 내용이 그래서인지 계속 얼굴을 찡그리며 들었는데 오늘은 웃으며 잘 듣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또 이 배합을 잘 하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무거운 것도 있으면 또 오늘같이 유쾌하고 뭐 신랄하지만 재밌잖아요. 네.
그럼요.
남흉 보는 거.
황혜훈님께서요. 승렬님, 케이누님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는 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보라로는 처음 듣는데 왠지 감격적이네요. 트윗도 처음 보네요. 늘 목소리로만 듣다가 두 분 얼굴을 뵈니까 엄청 반갑고 참 좋네요. 네, 저희도 목소리를 이렇게 황혜훈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자주 글 남겨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이정환님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독자들이 책을 읽은 후에 진심 어린 서평을 써주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더군다나 영미문학관에서는 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서평이기도 해요. 역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객관적이라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칭찬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네.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네, 저도 항상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상 게시판에서요. 이인선님께서 어제 조지 오웰의 에세이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보통 식민 지배를 하는 쪽보다는 당하는 쪽 입장을 접하고 지배하는 쪽은 강하다고 단정 짓곤 하는데 주인공이 그러니까 강자의 입장에서 본 점도 그렇고 주인공의 모습이 나약하게 다가와 신선했습니다.
네.
네.
윈윈이 아니라 루즈루즈인가요?
네, 저희가요. 조지 오웰 에세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조지 오웰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 잭 런던의 소설집 불을 지피다를, 여름사에서 조던 벨포트의 소설 월가의 늑대를, 주 아이기스 화진 화장품에서 고기능성 이슈웨 워터리치 3종 기초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 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공연되는 창작 뮤지컬 오디션 11월 15일 목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에세이를 감상하면서 들은 음악 두 곡 모두 평판에, 평판에 관련한 음악이었죠. 빌리 조엘의 It's Still a Rock and Roll to Me. 그 전에 들으신 건 일종의 음악으로 만드는 조크였습니다. 컬처 클럽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였고요. 즐거우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준비한 음악은 나타샤 베링필드의 Unwritten 이고요. 내일 조지 오웰의 마지막 감상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 Why I Write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 Good night.